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포사격으로 초래된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오늘로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표명과 이를 계기로 한국군이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대표단은 지난 22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어제 새벽까지 10시간 가까이 밤샘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어 어제 오후 협상을 재개해 현재까지 30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측은 이번 위기의 원인이 된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내 지뢰 도발과 20일 서부전선 포사격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 대북 심리전 방송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북측이 지뢰 도발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행사를 전후로 한 중국 방문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의회 상황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의회는 정기회기인 다음 달 27일까지 참의원에 계류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군사적 색채를 이유로 열병식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유럽 정상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3% 떨어진 데 이어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들이 폭락하고 유럽 시장도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전주 종가에 비해 거의 8.5%가 떨어진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딘 속도를 보이는 데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세계 증시들의 하락세가 최근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4.6%가 폭락해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셍 지수도 4.9%가 급락하는 등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증시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들도 오늘 적어도 2.5%씩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고대 도시 팔미라에 있는 고대 신전 한 곳을 폭파했다고 시리아 문화재 당국과 반정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마문 압둘카림 시리아 문화재 청장은 암울한 공포가 현실화됐다며 ISIL이 2000년 된 바알 샤민 신전에 폭탄을 설치하고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바알 샤민 신전이 어제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ISIL이 지난 5월 팔미라를 장악하자 역사학자들은 역사 유산들이 파괴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그러나 ISIL이 자금 마련을 위해 상당수 고대 유물들을 매각하고 있다며 그들이 공개하는 조각상 등의 일부 파괴 영상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열차에서 총기 난사범을 제압해 승객들의 생명을 구한 미국인 등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최고 영예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미 공군 소속의 스펜서 스톤 씨를 비롯한 미국인 3명과 영국인 크리스 노먼 씨 등 모두 4명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고속열차에서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이슬람 과격분자를 제압해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훈장 수여식에서 테러범들이 학살을 저지르기에 충분한 무기를 갖고 있었다며 이들이 목숨을 걸고 테러범을 제압해 대량 학살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미 서부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가 청정에너지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모색하고 미국의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올해 말까지 관련 국제협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8월 2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2차 회담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지뢰 도발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반복되어 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한국은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군 핵심 침투 전력을 전방으로 배치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풀기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남북 간 접촉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진행 중인 남북 고위급 접촉의 성격에 대해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도발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는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번 반복되어 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런 발언은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면 남북한이 대화에 나서 결국 북한의 사과 없이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북한에 보상하는 식으로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곤 했던 과거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어떤 도발도 강력하게 응징하겠지만 이번에 대화가 잘 풀린다면 서로 상생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판문점 한국 측 평화의 집에서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재개된 남북 고위급 접촉은 만 하루가 지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라톤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접촉에는 한국 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 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남북 고위 당국자들은 이에 앞서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23일 새벽 4시 15분까지 10시간 가까이 밤샘 협상을 벌였습니다. 남북 대표단은 최근 한반도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황에 책임을 놓고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측은 목함 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 측은 한국 측이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와 미한 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 해제 문제 등 다른 남북 간 현안들도 광범위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격한 견해 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장시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때문에 회담장에선 대표단 회담과 수석대표 접촉이 이어지고 있고 협상이 잠시 중단된 동안엔 본국의 훈령을 받고 다시 회담을 갖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시각차가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은 지뢰와 서부전선 포격 도발을 한국 측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의 사과가 없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와 핵 잠수함 등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전략 폭격기와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시점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24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첫째는 억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도발하면은 정말 후회하고 가혹할 정도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미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전개될 미군의 전략 자산은 괌 앤더슨 기지에 있는 B-52 전략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일본 요코스카에는 핵추진 잠수함 등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폭격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군의 전략 자산은 막대한 파괴력으로 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의 근원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군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출현하기만 해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2월 초 미군의 B-52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서해 상공에서 훈련 비행을 하자 북한은 미국이 대북 핵타격 연습을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올해 2월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인 올림피아호가 진해 군항에 입항했을 때도 북한은 위험천만한 전쟁 기도의 발로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정밀 타격을 잘할 수 있고 소위 얘기하는 참수 작전을 잘할 수 있는 게 미군이고 특히 한반도 훈련에 배치가 되는 B-2 스텔스 폭격기나 B-52 폭격기, 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들이 적의 지휘부, 김정은 정권의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두려워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미군이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B-52는 지난해 2월에도 한반도에 전개돼 전라북도 직도에서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B-52는 최대 27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뒤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약 900kg의 재래식 폭탄 35발과 순항미사일 12발을 장착할 수 있으며 사거리 최대 3,0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역할을 합니다. B-2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16발과 위성 항법 장치, GPS형 유도폭탄 16발, 합동 정밀 직격탄 80발 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총 중량 18,000kg에 달하는 핵폭탄 1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7함대 소속의 일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1,600km의 원거리 타격용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연합군은 북한이 과거 7차례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을 때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뒤 군의 핵심 침투 전력이 소속 기지를 떠나 전방으로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북한군의 준전시 상태 행동 수칙이 파악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은 준전시 상태가 선포된 뒤 평안북도 철산군 모 기지에 있던 공기부양정 20여 척을 서해 남포 해상까지 전진 배치했다고 한국군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공기부양정은 침투 목적의 특수부대원을 신속히 수송하는 선박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심 3대 침투 전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의 공기부양정은 최대 속력이 시속 80km 내외인 35톤급과 최대 속력이 96km인 20톤급 등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공기부양정의 일부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쪽으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고안포 기지로 이동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안포는 공기부양정의 예비기지로 2012년 초 완공됐고 공기부양정 70여 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북한은 또 다른 침투 전력인 잠수함 50여 척을 미한 감시망에서 벗어난 수중으로 전개했으며 이와 함께 일부 특수부대 요원을 전방지역으로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미한 연합감시망이 북한군의 이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즉각 그 사격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배치된 상황은 지금 회담하기 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북한의 잠수함은 잠수함 기지에서 없어져 잠수함 기지에 이탈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어쨌든 잠수함 기지에서 사라진 게 한 70%쯤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한 뒤 침투 수단과 침투 전력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고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기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또 전투기 등 공중전력을 경남고인 이글루로 옮기고 일부 기종은 비행기지를 바꿔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군 상당수 전력이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미뤄볼 때 현재 북한군은 준 전시상태의 행동수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포사격 도발 직후인 지난 21일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북한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탈북민들은 자진동원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천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선지대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북한 당국이 선포한 준전시 상태는 6단계 비상사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준전시 상태가 선포되면 북한군 부대들은 완전 무장한 채 전시 상태로 전환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지 5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모든 기관과 기업소, 협동농장 등 민간까지 포함시킨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22년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빌미로 전국, 전민, 전군을 포함하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었습니다. 북한 지방 간부 출신인 미국의 탈북 난민 정모 씨는 21일 BOA에 93년 준전시 상태의 주민 훈련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낮에도 일하다가 갑자기 사이렌 울리고 하면 방공호가 있어요. 북한에는 다 사람들이 방공호에 대피했다가 해제 사이렌 나면 또 집에 내려오고 그냥 뭐 대피 훈련 갔다가 또 뱀표 쌓고 오라면 더 고달파하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그저 뭐 노동 조기대나 뭐 이런 거는 북이꼬에 있는 총탄은 있겠죠. 이거 총탄 같은 거나 뭐 옆에다 쌓아놓고 총알은 주지 않고 호각을 호루레기를 불고 뭐 수기 신어 무슨 그 다음에 뭐 폭탄 끌고 뭐 이렇게 뭐 가스 뭐 이런 훈련 뭐 뭐 그러려하게 그죠. 주체적인 국가니까 나오죠.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처음 선포한 것은 지난 1968년 미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때입니다. 이후 1976년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83년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팀 스피릿 훈련, 1983년 미얀마의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1993년 팀 스피릿 훈련,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역시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었습니다. 탈북난민 정모 씨는 93년 준전시 상태 때 잦은 동원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 있어 불만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만이 대단하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방지대에 북한에 대한 그 대북 방송이 아주 치명타예요. 정말로. 정말 그 군인들이 그거 알면 자기네 총 처형됐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 군인들은. 그런 거 막 접하게 되면 사장님 뭐 장군님께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 그렇게까지 죽이는데 우리 같은 게 파리 목숨 아니라 이 용량이 대단하죠. 우리 같은 건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한국에 관한 과장된 내용을 보도하는 등 선전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여러 가지 선전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우리 민족끼리의 선전 공세 중에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우리 민족끼리는 뭐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하다가 도망을 쳤다는 등 또는 시민들이 이게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그 찍었는데 그걸 빨리빨리 돌려서 마치 사재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좀 박장대소할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그 과장되거나 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선전을 하는 의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걸 뭐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웃음꼬리밖에 안 된다는 걸 그들도 잘 알지만 결국 우리 사회에 지금 남남 갈등이나 또는 유언비어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퍼뜨려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혼란을 가져오고자 하는 이런 일종의 그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남북한이 긴장한 지금 대치 상황에서도 의연한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전혀 뭐 사재기나 무슨 탈영이나 이건 오히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남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를 해서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을 연출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일단은 뭔가 대남 선전용으로서 제작해서 돌림으로써 나름대로 뭔가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얄팍한 의도에서 그런 것들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실제로 이것을 다 믿습니까?
아무래도 북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생활 원리나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비행기를 타고 많이 나간다는 건 사실은 관광 가고 이제 자유를 누린다는 건데 그걸 이제 마치 잘못 보도해서 저건 이제 줄 서서 해외를 탈출하는 거다 그러면은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이런 자본주의 문화나 발달된 이런 그 생활에 대해서 전혀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또 당국의 선전선동을 많이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 당국도 이제는 그런 선전들이 한국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사람들로서는 뭔가 우리 사회 혼란을 조장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매체들이기 때문에 결국 가짜라는 걸 알고 흔들리지 않지만 뭐 우리가 괴벨스가 말했듯이 거짓말도 이제 한 번 할 때는 안 믿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믿는다 이런 식의 이제 노림수를 가지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뭐 그걸 보면서 정말 왜 북한이 저렇게 모략과 저런 걸 하고 있을까 하면 어처구니 없지만 혹시나 또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효과도 내지 않을까 뭐 이런 북한은 아마 전렬한 의도를 가지고 반복 심리전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은 이 주민들을 향한 또 내부 결속용으로 나온 건가요?
그렇죠. 뭐 내부 결속용도 지금 상당히 그 북한이 이제 준전시 상태를 일단 김정은 최고사령관 명의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준전시 상태라는 긴장의 고조를 한층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위장된 선전들이 많이 그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군의 무기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이 곧 북조선을 공격한다든지 뭐 평양을 폭격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장된 것들을 자꾸 선전하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이제 공포가 자꾸 증대되고 그래서 결국 당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말하자면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비교적 가짜지만은 북한 당국은 뭐 이때까지 70년간 그런 북한의 노동당의 그 선전선동 방식은 기만과 회유와 반복 이런 걸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준전시 상태에서도 역시 공포 조장용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긴장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북한이 이렇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노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마 김정은이 지금 노동당 창건 10월 11일을 D-Day로 해서 뭔가 자기 체제를 완전히 안정시키고 뭔가 내년부터는 새로운 좀 변화의 길을 가겠다. 이런 어떤 그 대로드맵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했다면은 이번 긴장은 어떻게 보면 지뢰 폭발이라는 지뢰 도발이라는 아주 작은 곳으로 출발했지만 휴전선 일대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즉 그동안 이제 NLL과 같은 소해의 지대를 열점 지대로 선정하고 뭔가 해안에서 긴장을 조성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래 긴장 지역인 비무장 지대 안에 다시 열점 지역을 옮겨놓고 여기서 이제 대치 국면을 강화함으로써 10월 10일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군사 퍼레이드의 효과도 극대화시키고 지금 또 뭐 100만 청년 학생들이 뭐 군 입대를 자원하고 있다. 전투로 나가겠다. 이런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것 역시 등을 돌리고 있는 장마당 세대를 다시 돌려세워서 충성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도발은 하나의 그 김정은 체제 안착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기획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충돌이 발생할 것인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의 충돌일 것인지 이런 점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정은은 뭐 올해를 이제 통일 대전의해로 하고 반드시 한번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북한 체제를 이끌어 왔는데 그것이 아마 극대화되고 발로 된 것이 이번 기획 도발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상 북한군 수뇌부나 북한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한국 미군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군사 기술적으로 뭐 항공기나 무슨 잠수함 수량 쪽으로는 많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절대 게임이 안 된다. 즉 뭐 해군력, 뭐 항공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뭐 승용차의 무슨 벤스와 말하자면은 뭐 우리 그 경운기 이런 상태로 지금 비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사람들도 물론 뭐 이 일반 노동자, 농민 이런 주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 한국의 발전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더욱더 만회하고 상쇄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이번 준전시 상태로 긴장을 극대화시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안 박사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 관영매체를 통한 선전공세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국제 적십자사가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 예산 21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21일 북한의 수해복구 특별지원금 20만 스위스 프랑, 미화 21만 달러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날 보고서에서 수해를 입은 900여 가구 3,541명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 긴급기금에서 21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기금은 홍수 피해가 가장 큰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지역 수재민들에게 투입되며 이들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구호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구호물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4개월 동안 지원이 계속됩니다. 수혜자들은 임시 천막을 만들 수 있는 비닐 방막과 조리기구, 물통, 위생용품, 담요, 수질 정화제 등을 제공받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일부 지역에서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2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앞서 유엔이 북한 당국의 보고를 인용해 2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보다 3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특히 함경남도 덕송군과 벽성군, 함경북도 김책군, 길주군, 명천군에서는 단기간에 180mm에서 33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적십자사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고립된 지역에 수재민들이 더 있을 수 있어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옥 990여 채가 파손되고 농경지 4,011헥타르, 도로 4,930제곱미터, 다리 632미터, 철로 1,976제곱미터 등도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조선적십자회와 함께 지난 12일과 14일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며 수재민들은 집을 잃어 임시 거처나 공공 건물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수와 위생시설, 위생용품 등이 부족해 수재민들이 수인성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고위급 간부들을 위해 별도의 이동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상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는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을 위한 별도의 이동통신망이 존재한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이동통신회사인 고려링크에서 기술자로 일했던 아메드 엘 노아마니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려링크의 내국인과 외국인용 통신망이 따로 존재하며 고위 간부들만 이용하는 제3의 통신망이 별도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간부들을 제외한 다른 사용자들은 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링크 출범 당시 자체적으로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통신망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북한이 그 대안으로 고위급 간부들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통신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엘 노아마니 씨는 다른 통신망이 해킹 공격 등에 뚫리더라도 고위 간부용 통신망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통화를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 당국은 세계 대부분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설치하는 합법 도감청 통로란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엘 노아마니 씨는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 뛰어나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개인 통신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엘 노아마니 씨는 자신이 평양에 머무는 동안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시킨 것은 인공위성 발사와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군사 행진 기간 등 단 두 번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당국이 추모를 위해 100일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도아마네 씨는 또 북한이 2세대 이동통신망 대신 3세대 이동통신망을 채택한 것은 보안상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2세대 이동통신은 통제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엘도아마네 씨는 지난 2004년 발생한 용천역 폭발 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암살하기 위해 누군가 보안이 미비한 2세대 이동통신 전화기를 이용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 김정일 위원장이 2세대 통신망을 차단하도록 지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엘도아마니 씨는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처럼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나라의 경우 통화시간이 보통 30초에서 35초를 넘기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평균적으로 90초가 넘었다는 겁니다. 엘도아마니 씨는 사람들이 퇴근한 뒤 집에서 통화를 하는 밤 시간대에 통화량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도아마니 씨는 자신이 북한에 있었던 3년 전에 이미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190만 명에 달했다며 최근 증가세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수요를 다시 자극한다면 600만 명까지 가입자 수를 늘릴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이 한 여성과 함께 음악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여성은 북한의 여성 전문 공연단인 모란봉악단 소속 기타 연주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이 지난 5월 한 여성과 함께 영국 런던의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김정철은 현지 시간 20일 오후 런던 로열 엘버트홀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의 콘서트장을 찾았다가 일본 TBS 계열 방송사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티셔츠에 가죽 점퍼를 입은 모습이었으며 근처에는 여자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고 TBS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철 바로 옆에 앉았던 여성이 모란봉 악단의 기타 연주자 강평희로 확인됐다고 한국 KBS 방송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 김정철. 김 씨는 공연 도중 옆에 앉은 이모의 여성과 귓속말을 주고받는 등 친근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북한 모란봉 악단에서 활동하는 기타리스트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모란봉 악단의 기타 연주자 강평의 얼굴은 김정철 옆에 앉았던 여인과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한국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영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에릭 클랩튼 공연을 본 여성과 모란봉 악단의 기타리스트의 얼굴은 뭐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 동일 인물일 것으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슷한 얼굴과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김정철과 강평희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북한대학교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철이가 아주 젊기 때문에 뭐 연인 사이도 볼 수 있고 또는 뭐 북한은 수령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그 수령의 지시해가지고 나름대로 음악적으로 조언하는 사이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이 에릭 크랩튼의 공연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정철은 지난 2006년에도 독일에서 열린 에릭 크랩튼의 공연을 관람했으며 2011년에는 또 다른 여성과 함께 에릭 클랩튼의 공연 열린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동국대학교의 김용현 교수는 김정철이 동생인 김정은과 함께 스위스에서 청소년기를 지낸 것이 서방 대중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스위스 유학을 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시에 서구의 가장 중요한 대중음악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고 스위스에서의 그 유학생활의 경험이 그들의 사고나 그들의 취미활동의 폭을 상당히 넓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세 번째 부인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80년대 초부터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출신인 고영희와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서 김정철과 김정은 그리고 딸 김여정이 생겼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또 두 번째 부인 성혜린과의 사이에서 얻은 장남 김정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은 지난 2001년 가짜 여권을 들고 일본에 들어가려다 적발된 이후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 홍콩과 마카오를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2010년 10월 중국 공항에 나타난 김정남의 목소리입니다.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내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 요인이 있었으면 거의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남인데 후계자로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아니, 저는 뭐 원래 그 점에 대해서 그 유감스러운 점도 없고요. 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그 전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막내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왜 장남과 차남을 제치고 당시 25살에 불과했던 셋째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위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데니스 와일더 씨는 2009년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을 빼닮았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교수는 김정철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후계자가 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철의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외부로 노출을 시키지 않는 그런 그 스타일이라면 김정철 위원장은 동생이지만 상당히 외향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쪽에 관심도 많고 또 대중적인 그런 그 성격이기 때문에
1988년부터 13년간 김정일의 요리사로 일해온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도 김정철이 동생 김정은보다 온순한 성격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김정철이 북한 간부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무진 교수는 그 같은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철이가 조직 지도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정철은 아마 정치적 분야하고 지금까지도 크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한편 김정철과 달리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활발한 공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부부장에 임명된 김여정은 지난 5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해 평양공항 공사 현장과 종합양묘장 현지지도 등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탈북 여성들이 자신의 정착 과정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토크 콘서트, 즉 이야기 공연이 서울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 솔직히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작은 할아버지가 전쟁 시기에 행방불명했어요.
서울 상수동에 있는 한 공연장. 세 명의 탈북 여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나 뭔가 잘못됐다 하면은 그 집 자식은 정말 출신
텔레비전을 통해 한국민들에게 낯익은 박수의 권설경 씨와 공연을 주최한 업체의 김수진 원장이 함께 토크 콘서트, 즉 이야기를 나누며 음악도 즐기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북한의 노래도 듣고 탈북민들이 왜 탈북을 하는지, 그리고 탈북 후에 어떤 생활을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공연을 주최한 업체의 김수진 원장을 만나서 공연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정착이 힘들었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한다고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거듭할수록 이제는 10년 가까이 되어오면서 조금 이제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흥겨운 음악 소리에 관객들 반응도 좋은데요. 북한 최고의 기타 연주자 출신 권설경 씨의 기타 연주가 열리고 박수혜 씨와 권설경 씨가 함께 북한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방송에서는 하기 힘들었던 마음에 있는 얘기도 털어놓았는데요.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박수혜 씨와 권설경 씨를 만났습니다.
남남공녀 박수혜입니다. 북한 여성분들이 남한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이미지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두 명이 좀 그런 것 때문에 모든 탈북 여성들이 안 좋은 이미지가 흐리게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 여성분들이 많다 이런 걸 말하고 싶어요.
기타리스트 권설경입니다. 여성분들보다도 남성분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말을 더 하고 또 북한의 음악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북한의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두고 온 부모 형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다 함께 통일을 원하는 또 그런 노래도 하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면서 방송에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조금은 난처한 얘기도 서슴없이 나눴습니다. 특히 북한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여기저기서 관객들의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고요. 무대에선 탈북 여성들도 참 많이 울었는데요.
이제 북한에서 그 집단 체조라고 아리랑 아시잖아요. 거기에 참가하려면 이제 집안의 경제 조건도 돼야 참가할 수 있는데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살지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집 재산까지 팔아서 이제 거기에 참가시켜주고 또 저희 어머님이 아빠가 6년 동안 이제 병석으로 알아서 누워 계셨는데 6년 동안을 이제 대소변을 받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병간호를 했거든요.
저는 9살 때 기타를 시작했는데요. 10살부터 저희 집안에 권한의 행군이 들어왔어요. 10살 때면은 여기 우리 한국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한테서 음식 투정하고 뭐 먹겠다, 뭐 먹겠다 하는데요. 저는 10살 때요. 최고 몇 끼까지 굶어본 줄 아십니까? 최고 16끼 굶어봤습니다. 이틀 6끼째까지는 정말 뭐나 막 도둑질해 먹고 싶어요. 근데 3일째 되는 첫 끼 아침에는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싶더라고요.
박수혜 권설경 씨나 김수진 원장처럼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기까지 참 고단한 세월이 필요했을 텐데요. 김수진 원장은 한국에 와서 맞닥뜨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그마한 임대 아파트를 받았어요. 사실 저희가 남한에서 생활을 시작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수준에서 남한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원을 거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주고 들어갔던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또 전셋집 보증금을 통째로 날려본 적도 있어요. 근데 왠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북에 계신 가족들 언젠간 만난다고 했거든요.
관객 중에는 탈북민들도 있었는데요. 선배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도 했고요.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얻었습니다. 한 탈북 여성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하나원 퇴사됐어요. 오늘 와서 저 언니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또 내가 북한에서 살 때, 그 어릴 때 생각이, 추억이 또 떠오르고 마음이 좀 막 또 울기도 했어요, 이제 금방. 나도 어릴 때 그렇게 고생을 하며 자랐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어요. 여기 오니까 어릴 때 그 고생하던 생각이 잊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이 공연을 주최한 업체는 미혼 탈북 여성이 한국 남성들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결혼정보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 대부분은 탈북 여성과의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그런 아픔과 막 상처들, 이제 그거를 더욱더 자세히 알고 이제 공유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더욱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씀 들어가지고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이렇게 했는지 정말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희 한국으로 나와서도 저 자유롭게 아니면은 통일하면은 더 행복하게.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남북한의 고위 당국자들 간의 접촉은 계속되고 있고 한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나흘째가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렸다고 해서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긴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국민들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뭐 시시각각 전해지는 뉴스를 보면서 회담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어떤 내용일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북한이 언제 몇 시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했던 나흘 전에 그 긴장감에 비해서는 많이 누그러졌지만 예, 북한군의 동태라든지 계속되고 있는 한국군의 감시 태세가 평상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긴장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 하지만 북한 당국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이 전쟁 공포에 스스로 신체를 자해한다 뭐 이런 상황은 전혀 없고요. 아, 지역에 따라서 또 세대에 따라서 느끼는 긴장의 정도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도 대피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연천, 파주, 김포, 강화도, 화천 지역의 몇 개 마을에 대한 대피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접경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민 390여 명이 현재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경우에 한동안 완전히 통제됐다가 오늘부터는 낮에 바쁜 농사일을 했다가 밤에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지금 풀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은 대개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흘째 바깥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는 피로가 많이 쌓여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또 조업이 중단됐던 서해 5도 지역의 어민들, 꽃게잡이철이 곧 다가오는데 준비도 못하고 또 고기잡이를 못해서 수입이 또 없는 상태여서 긴장과 함께 생활에 대한 고민도 쌓이고 있는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 접하는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불안한 느낌인데요. 이 서울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살펴보면 거의 일상과 다르지 않은 느낌인데 실제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뉴스는 아주 긴박한데 실제 사는 모습들은 거의 뭐 일상과 같습니다. 북한 도발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크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대피도 사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대피하고 있는 경우라서 피로, 불안이 큰 것은 사실이고요.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크게 불감증과 불안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청년들의 모습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 이번 도발 역시 양치기 소전의 소년의 이야기처럼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런 걱정이 크다면은 벌써 마트라든지 대형 상점에서 생활 필수품을 사다가 재워놓는 그런 사재기도 많아야 될 텐데 그런 조짐도 없습니다. 어제 서울 한강의 야외 수영장에는 평상시처럼 수영객들이 가득했고요. 부산 해운대 수욕장도 한 45만 명의 피서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그 북한의 도발에도 무감각해져 있다. 너무 안일하고 안보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북한의 도발과 협상 그리고 다시 보상을 하고 나면 다시 도발하는 이 남북한 간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이런 강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상황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태도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보도로는 남한의 청년들이 외국으로 탈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군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불러만 달라 이런 예비군들의 목소리가 또 뉴스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북한의 뉴스 보도 내용을 봤는데 한국에서는 황당 뉴스라고 표현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 표가 10배 이상 뛰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젊은 세대들이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역을 미루겠다는 두 병사의 이야기가 화제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복을 찾아놨으니까 국가가 부르기만 하라. 언제든지 입대하겠다. 이런 예비군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또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국민들의 글이 인터넷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의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의 상징 한강이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강에 고속 페리가 다닙니다. 수륙 양용 버스가 드나들고요. 콘크리트 계단으로 만들어졌던 한강 뚝 대신에 모래사장에서 이어지는 이 버드나무 습지가 조성됩니다.
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인 63빌딩과 그 국회의사당길을 둘레둘레를 산책할 수 있는 이 길이 만들어지는 등 걷기 좋은 즐거운 거리도 만들어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2019년을 완공 목표로 하는 새로운 한강 개발 계획의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물이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류의 인기 속에 중국 등 인접국의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영영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할 스토리텔링이 있는 콘텐츠가 충분한가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우라. 이 한류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한국을 찾아올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서울의 상징, 한국의 경제 발전의 상징인 한강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한강은 그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1990년대 말 그리고 2007년에 대대적으로 정화 개발 산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멋진 모습이지만 더 멋진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그 한강의 문화는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아주 너른 둔치에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을 지켜보면서 바람을 쐬는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해서 프랑스의 파리 세느강처럼 런던의 템즈강처럼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여러 그 수산물들을 먹을 수 있는 피어 39인가요? 이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자연 생태계, 관광 시설, 상업 시설이 조화를 이룬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지금 동해를 향해 올라오고 있군요.
네, 지금 한국은 제15호 태풍 고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3시 서귀포 남쪽 약 600km 해상에 진입한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낮에는 부산 인근 해상에 영향을 미치고요. 26일 새벽에는 울릉도 인근에 태풍이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역에 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네.
경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 사이 그 동해 바다를 통과해 빠져나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제주도에서 부산, 울릉도를 거쳐서 27일 그 목요일에는 청진 북동쪽 약 110km 부근 해상까지 이른다는 예상인데요. 중형 태풍이지만 필리핀에는 한 3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강력한 태풍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는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